고린도후서 3장 오늘도 1절에서 11절까지 읽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낫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바로 말씀이 전해지며 또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순종되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3장, 고린도후서 3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지금 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 3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후서 처음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문맥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을 지금 비교하며 대조하며 자신의 가르침과 거짓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비교하며 대조하며 자신의 목회를 변호하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회, 자기의 가르침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이유는 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될까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거짓 선생님들의 목회와 그 선생들의 목회와 선생들의 가르침을 자신의 목회와 가르침과 비교하면서 지금 오는데, 그런데 자신과 거짓 선생들을 비교하고 대조함이 이제 3장에 와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와 대조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옛 언약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을 잘못 이해하여 그 잘못된 이해로서 옛 언약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을 보여주면서 어디까지 오시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데까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옛 언약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생들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천사로서 가장하여 나타난다. 사탄이 사탄같이 나타나면 아무도 안 쫓아갑니다. 그러나 사탄이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천사같이 가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탄의 일꾼도 의의 직분의 일꾼같이 가장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냥 처음부터 부인하면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러나 다 인정을 하고 결국 끝에 가서 그러나 구약 여기 지금 이 시대를 중심으로 말하면 할례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끝에 가서 행위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단 끝이 다르다. 시작은 같이 시작하는데 끝이 다릅니다.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 보태지는 것은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열심을 내어 살아야 하느냐? 당연하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이것을 주장 안 하면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짜 선생들의 가르침이 이 옛 언약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 옛 언약을 그 제대로 이해 못한 대로 자기 삶에 적용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옛 언약이라 그러면 뭐예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언약입니다. 참 우리한테 참 유익되는 것은 지금 화요일날 아침에 우리가 바로 지금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으시는 그 언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24장에 와 있는데 바로 24장을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말하는데 옛 언약이라. 그런데 이 옛 언약은 율법이 대표가 되는 언약입니다. 율법이 대표되는 언약. 이제 차차 이 옛 언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요.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이 대표되는 이 옛 언약의 의미와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옛 언약의 의미와 목적. 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세우신 것인가? 그리고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 뜻이 무언가? 이걸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주중에 또 만나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그 옛 언약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며 대조한다고 해서 새 언약은 좋은 거, 옛 언약은 나쁜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의 의미와 목적을 잘못 깨달아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 나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잘못 이해하여 그 율법을 주신 목적 말고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나쁜 거죠. 율법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저희가 자꾸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옛 언약과 율법을 자꾸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옛 언약과 율법은 나쁜 거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나쁜 것은 없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머리에 딱 베끼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야죠. 제가 여러 번 말할 겁니다. 예. 했던 소리 또 하는 것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 언약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것을 아십니다. 옛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이제 행위를 요구하셨는데 모세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모세 전체는 은혜의 언약의 한 부분이라 그러나 분명히 행위 원리도 또 거기에 포함을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이 내로하게 좁게 보면 지금 이 옛 언약이라 하는 것은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즉 예표 수준에서 너희가 이대로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요즘 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만 못 지킬 때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해서 그들이 못 지켜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 행위 언약의 원리를 포함을 시켜주십니다. 모세 전체에다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모세 전체 모습보다는 요 행위 원리만 주어지는 요것만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한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즉 행위로는 결코 구원도 복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꾸 했던 소리를 또 해가면서 제가 풀어드릴 텐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8절부터 좀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제가 이제 천천히 다 연결을 시켜드리겠는데요. 지금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새 언약은 그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일 먼저 구원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이건 은혜의 원리였습니다. 그죠? 약속이에요. 뭐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못하면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믿음을 통해서란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행위를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자들은 10절에 다 저주 아래 놓여있다. 왜냐? 행위로 하겠다는 사람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다 이거예요. 즉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자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뭐 한 구절을 지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을 항상 온전하게 계속해서 지켜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율법 아래 있겠다 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서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즉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못 지켜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선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대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히 그 율법을 못 지킨 그 죄의 벌칙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켜주신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끔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그 이그샘플을 가지고 두 사람이 약속을 한 것도 그렇게 약속한 후에는 그 약속을 아무렇게나 패하거나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끼리 한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먼저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모세 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약속은 은혜의 원리로 믿음으로 복받는 걸 약속하셨는데 그 400년 후에 율법을 준 것으로 해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무효가 된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즉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무효하려고 주셨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주신 거냐? 오히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에 있어서 행위로 결코 복받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 주셨단 말입니다. 구원 역사의 흐름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벌써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죄에 빠지고 난 인간에게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루세요. 그 중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걸 더 강조를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율법을 주시고 지켜봐라. 예표 수준에서 복을 약속하시고 예표 수준에서 심판을 약속하시면서 그 율법을 주셔갖고 한번 니네들이 해봐라. 근데 못하잖아요. 결국 심판만 받는 거 아니에요. 예표 수준의 심판이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걸 더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또 뭐 계속 얘기할 거니까 뭐 지금 캐치 못 하셨어도 또 계속 합니다. 괜찮습니다. 새 언약을 반대하려는 것도 아니고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바라보게 만드는 원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게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다.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줘갖고 한번 우리가 진짜 행위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게 뻔히 구원 역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그 옛 언약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게 되는, 더 원하게 되는, 더 바라보게 되는 이런 역할을 지금 옛 언약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오히려 새 언약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을 통해 우리는 율법으로는 즉 행위로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참 구원, 참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새 언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결국 그 옛 언약에 속했던 이스라엘은 예표 수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옛 언약에 속해 있던 자들도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통해 새 언약에서 이루어지는 그 참 은혜를 그들도 받죠.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는 그 옛 언약에 속하여 결국 심판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깨달으라고 옛 언약을, 율법을 주셨는데 얼마나 행위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바로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또 얻었다고 하니 참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옛 언약을 맺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구원,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하려고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목적과 의미를 잘못 이해해갖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행위를 해서 자기가 복받는다고 지금 그 옛 언약과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19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율법을 줘서 뭐예요? 모든 입을 막아버립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결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행위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야, 율법의 그 의미와 뜻을 지금 니네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주장함으로써 이제 거짓 선생들이 돼버리고 거짓 가르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 때 백성은 그 예표 수준에서 자기가 최대한으로 지켜보려는 노력이 있었어야죠. 그래서 그 예표 수준의 복, 그 즉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했었어야죠. 근데 못했죠. 그러나 구약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한 그것을 그 목적 이상으로 갖고 와갖고 신약에서 이제 구원도 율법의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까지 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사탄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꾸 행위가 나옵니다. 아니라 그러면서도 행위가 나옵니다. 꼭 거짓 선지자들 같이. 예수님을 다 인정하는데 끝에 행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아까 갈라디아서 그 3장에 지금 계속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서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쭉 이해를 해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17절 내가 너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3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럼 율법은 이제 오히려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주어졌는데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런 본보기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걸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신약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구절이죠. 24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그리고 400년 후에 율법을 주셔서 오히려 그 아브라함 약속을 더 강조하십니다. 행위로는 안 된다 하는데 그런데 또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몽학 선생으로 사용하셔서 내가 행위로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 행위로 안 되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게 행위가 안 되니까 더욱더 예수님만이라는 것을 알게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도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 의를 세우고 그 율법을 순종하여 구원을 얻고 복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면 우리 하나님 너무 나쁩니다. 지키지 못할 거 뻔히 알고 야야 지켜봐 뭐 이러셨단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왜? 죄가 들어온 후에. 그래서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분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을 바라보게. 그런데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즉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읽으면 이제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너네 계속해서 행위라고 하면 그러면 5장 2절. 그 행위가 사도 바울 시대는 뭐로 표현이 됐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 율법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representation 하는 즉 대표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지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한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보라 5장 2절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구원에 있어서. 그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인데 그 말은 할례만이 아니라 그걸 주장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만 주장하면 안 되죠. 어차피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면 왜 할례만 지켜야 돼요? 다 해야지. 사도바울이 그 말이에요. 할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이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3절에.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즉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뭐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도바울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끊쳐진 자라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걸 못 깨달을까요? 구원,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깨닫게 되잖아요. 아, 율법으로, 그 행위로 어떻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결국 뭐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못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뭐 의롭다느니, 봐라,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난 저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어우, 난 너보다 더 착하게 살지 않느냐, 이따위 짓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에 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고 대조하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하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이렇다. 이 방법입니다. 즉 돌 위에 쓴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에 썼다. 비교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 방법은 옛 언약이 그랬으면 새 언약은 더욱 그렇다. 이 방법을 쓰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절 보세요. 9절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만약에 그 정죄하는 옛 언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새 언약의 직분은 더 영광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 방법. 하나는 그게 그랬으면 이건 더 크다.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대조하는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완전 새로운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완전히 새로운 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연관성이 있는 것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면이 있는 건 우리가 보고 연관성이 있을 때에도 그 차이가 너무나 커서 옛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얘기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영광되었던 것이 즉 구약, 구옛 언약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즉 새 언약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그 옛 언약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의 영광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 옛 언약의 영광은 없는 것 같이 얘기해버려도 돼버린다 이거입니다. 즉 그런 것 같아요. 뭐 촛불이 이렇게 깜깜할 때 촛불을 키면은 그 촛불이 환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환하게 해요. 그래서 와 촛불도 굉장하잖아요. 이게 오, 다 밝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형광등 한 40개를 한꺼번에 팍 켜버리면 촛불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타고 있는데도 촛불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 밝은 데 지금 금연으로 하면은 그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새 언약의 영광이 너무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아예 없는 것 같이 얘기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랭귀지를 보면요. 진짜 그렇게 돼요. 어쩔 때는 말하는데 구약은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이. 거기까지도 그냥 말이 돼버리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옛 언약은 돌에 쓴 의문으로, 새 언약은 마음에 쓴 영으로. 옛 언약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영은 살리는 것이고, 옛 언약은 죽이는 의문의 직분이라 그러고 새 언약은 살리는 영의 직분이라,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라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라, 옛 언약은 없어질 것이라 새 언약은 길이 있을 것이라. 지금 11절까지 그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옛 언약은 그림자적이고 잠시적이고 겉으로의 예식적이고 결국 뭐예요?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이에요. 즉 잠시적, 가시적, 겉으로의 예식적. 이게 세상적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나 죄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겉으로만 지키는 척,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만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즉 우리의 마음에 한 것이라.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의 그 옛 언약의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잠깐 봤죠? 돌에다가 써주셨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갖고 십계명을 돌판에다 써주셨어요. 이게 지금 죄인들 앞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써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죄인들이 이제 그 돌판에 쓰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는 완전한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루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 율법을 써서 백성들에게 주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본 내용이지만 또 보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외우기 좋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 해갖고 하나 잊어버리면 둘 다 잊어버리나.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집이라, 이것은 구약적인 용어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요, 참 유다죠. 이제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즉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즉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옛 언약,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즉 옛 언약과 완전히 다른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그 새 언약이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아까는 사람 밖에다가 돌에다가 썼을 때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새 언약은 이제 그 죄인의 마음에 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성화시키셔서 영화시키셔서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구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시겠단 말입니다. 즉 밖에다 써갖고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안에다 쓴다는 건 이제 성령님이 직접 죄인의 마음에 와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에 본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의 신을 두리라. 즉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이제 시작이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걸 성령님이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4절 육신이 어떻게 그렇게 읽혀지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즉 율법 자체가 연약한 게 아니라 이 죄에 빠진 이 인간이 연약하여 죄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못 이루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즉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쓰는 거 이런 거를 해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고 또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하시는 그 일을 다 마무리를 하셔야 그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지 못한 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 그래서 새 창조예요.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쓴다는 것은 새 창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3장이 끝나고 4장으로 가게 되면은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구약에서 빛이 있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쳤다. 즉 새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것을 소유케 하시고 계속 역사하셔서 성화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완전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 삶에서도 더욱 순종케 하시고 이제 천국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재밌어요. 지금 이런 게. 너무 말이 돼요, 성경은. 그게 좋아요. 너무 말이 돼요, 성경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12절서부터도 또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옛 언약 그 돌판 두 개를 가져 내려 오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좀 읽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는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면요. 그냥 광채가 나는 것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세요? 결국 그 광채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광채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거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옛 언약의 영광은 그 모세에 나는 광채같이 지나가는, 없어지는, 잠시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느끼는 건 뭐예요? 아, 그 당시 그 거짓 가르침,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한 것인가? 어렴풋이 짐작이 갑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구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옛 언약을 초점을 맞춰서 그 옛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옛 언약에서 보여지는 식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다. 이런 식이 되는 거다. 옛 언약은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이에요.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 옛 언약의 복도 세상적인 거였죠. 옛 언약의 심판도 세상적이었어요. 즉 예표였어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의 그 하나님의 명령들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 그러나 그렇게 못 지킬 때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표 수준이죠. 즉 세상 수준에서 지금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출애굽기 34장도 다음번에 또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결론을 짓고 끝납니다. 오늘은 뭐냐? 그 율법을 주신 이유, 그 목적을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더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또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받거나 복받는 원리는 행위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 가보세요. 행위입니다. 행위 원리예요. 불교도 행위고 유교도 행위고 지금 힌두교도 행위고 이단, 무슬림들도 다 행위고 이단들, 예? 지금 그 뭐야 람니가 어디에 속했죠? 몰몬교도 행위고 다 행위예요. 여러분 한번 다 가보세요. 다른 종교에. 희한하죠? 참 기독교만 행위가 아니에요. 무슨 종교를 얘기하시든지 가보세요. 다 행위예요. 그리고 이단들도 다 행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행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즉 옛 언약을 통해서 세상 종교가 전체를 헛된 것으로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 세상 종교 모든 것이 다 옛 언약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것도 옛 언약의 모습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것도 다 정죄의 직분이요 죽이는 직분입니다. 새 언약은 천국 중심입니다. 성령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을 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6절, 13절 보세요.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 옛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요즘도 구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수건이 덮여 있어갖고 지금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같이 성경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수건이 덮여져 있다. 근데 그 수건이 어디서 벗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즉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면 그 수건이 다 벗어져서 올바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행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니 복받지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받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때문이지 여러분과 제가 복받을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복받을 짓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을 짓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그 자체가 복받을 짓의 수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이루어진 언약.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언약에 포함될 때는 예수님이 벌써 완전하게 지키신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짓는 죄도 그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옛 언약은 깨졌습니다. 아까 말했죠.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다. 그 깨트린 모습이 뭐예요?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죠. 그 옛 언약을 받아갖고 그 돌판을 갖고 내려와갖고는 그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좀 욕 나올 뻔했네요. 그 짓을 하는 그런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그 언약을 던져버리죠. 깨트려버리죠. 깨졌다 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 같은 모습이죠. 행위 언약. 그래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있다는 건 뭐예요? 테스팅입니다. 테스팅. 근데 여러분과 저한테는 새 언약에 이제 포함이 되는 여러분과 저한테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저희를 테스트하는 게 없습니다. 왜? 완전히 이루어진 거지. 여러분의 행위로 뭘 해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질 수가 없는 언약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새 언약의 영광이 지금 밝게 빛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로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뭐예요? 나 참 잘났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같이 이렇게 한심한 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이상한 메시지들이 자꾸 교회에서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뭐 나는 이렇게 잘해서 뭐 어째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로 읽게 만드는 메시지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이거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걸 못 잡으면 기독교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도 자기 자랑하게 됩니다. 뭐 내가 뭘 했느니, 내가 어쨌느니.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겁니다. 그 예수님을 풍기시는 향기, 그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이제 저희를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기고 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